조선 작가동맹 소속 작가 반디가 목숨을 걸고 쓴 소설 고발. 북녘당 50년을 말하는 기계로,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피눈물의 뼈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주오.
제4장 지척 만리 세 번째 이야기.
영호가 종달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던지 그날 끝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명철은 추녀 및 조롱 앞에서 갈짓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 종달새는 명철이 남다른 향수심을 달래주려 함이었던지 언제인가 아내가 고향을 다녀올 때 처남이 보내준 고향의 새였다. 이곳에 자식의 태를 묻게 된 오늘까지도 귀가의 꿈이 사라지지 않는 명철에게 있어서 그 한 쌍의 종달새는 고향의 푸른 하늘이었고 황금빛 잔디밭이었다. 아침 저녁 지저귀는 그 소리에서 명철은 고향의 시냇물 소리와 더불어 못 잊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곤 했다. 조롱 앞에 마주선 명철은 취중에도 마음이 뜨거웠다. 명철은 조롱을 벗겨들었다. 그러자 불시에 눈앞에 조롱 대신 사경에 이른 어머니의 얼굴이 콱 안겨왔다.
어머니, 어머니가 저 세상 문고리를 쥐고 기다리신데도 이 아들은 못 갑니다. 못 가요, 어머니.
아내가 달려나와 명철을 부축했다.
아이고, 들어가 누우세요. 못 가는 게 어디 당신 탓인가요? 당신 탓인가 말이에요. 세월도 너무하지. 어쩜 사람의 간장을 이렇게까지.
아내의 눈물은 명철의 가슴을 더욱 끓였다.
그래. 내 탓이 아니지. 내 탓이 아니야. 이 종다리처럼 조롱 속에
명철은 벼랑간 무섭게 갑자르며 조롱문을 와락 열어젖혔다. 한 쌍의 종다리는 명철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듯 한 번 우짓더니 갇혔던 나래를 퍼덕이며 조롱을 빠져나갔다.
그래! 가라! 가! 너희들에게도 고향이 있고 낳아준 어머니가 있을 테니!
명철은 창공에 두 개의 점으로 사라져가는 종다리를 쳐다보며 중얼대다 말고 갑자기 빈 조롱을 휙 내동댕이 쳤다. 하늘을 꿰질러 나는 종다리를 보느라니 부러움의 불길이 확 당겨오르며 알지 못할 용기가 피를 끓게 했던 것이다.
가자. 가. 너희들도 가고 나도 가고 나도 갈 거란 말이다.
명철은 거침새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방구석에 걸어둔 배낭을 벗겨냈다. 어머니의 심장병에 좋다고 가을 내 산속을 헤매며 아내가 따다 말려둔 질광이 배낭이었다.
여보, 여보, 어디서 자고 이래요?
명철은 붙잡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문 밖으로 비틀걸음을 내디뎠다. 그 후의 일은 명철이도 기억이 삭막했다. 영삼이의 말에 의하면 우연히도 그가 탄 착한에 오르게 된 명철은 그의 도움을 받아 좌석에 구겨 앉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삼이가 명철이를 두고 이 사람은 자기 여행증에 오른 동행자인데 그만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다는 핑계로 네 차례나 있은 증명서 검열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형님, 이번 선은 여기, 내가 내리는 여기요. 아이고 참, 난 내려야겠는데 어쩌겠소. 이제부턴 형님 혼자서 진짜 빨치산을 해야 한단 말이오.
영삼이가 귀에 대고 일러주는 말에 명철은 긴장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어떻게 빨치산을 해야겠는지 가슴부터 떨려났다. 이제 그 어떤 사나운 맹금에게 걸려들어 자신이 질이 멸렬되고야 말 것 같은 공포감에 등골이 서늘해 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맹금이 그리도 빨리 덮쳐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다음 역에 영삼이를 떨고 나온 열차가 20분 남짓이 달렸을 때였다.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주가마처럼 끌어올랐던 차 안에 다시 내려앉기 시작한 고달픈 잠을 깨우며
자자자자 지금부터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증명서 검열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열차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영삼이의 말대로라면 차 안에 다섯 번째로 울리는 소리였을 것이나 비로소 처음 듣게 되는 명철은 가슴에 비수라도 와닿는 듯했다. 벌써 독사같이 파란 관복을 입은 두 철도 안전원이 전기불을 번뜩이며 착한 양쪽에서 마주 조여오고 있었다. 튀어나올 듯 심장이 툭닥거렸다. 전신에 진땀이 쭉 내돌았다.
여러분! 라이쉑!
하며 단속당한 사람들을 끌어내는 소리가 몇 좌석 건너에서 들려오게 되자 명철은 귓속이 웽 해가며 눈앞이 캄캄해 왔다. 이성은 체면이요 창피요 하는 말에 무감각해졌고 어떻게 하나 이 순간을 모면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온몸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명철의 두 발은 마치도 뱀장어가 감탕 속을 파고들 듯이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비집으며 의자 밑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발목이, 다음엔 무릎과 엉덩이에 이어 머리마저도. 의자 위에서는 못 느끼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들었다. 살 눈썹에 거미줄이 엉켜들었다. 무릎과 턱을 또아리처럼 꼬부려 붙였으나 허우대 큰 몸집은 자꾸만 밖으로 삐어지려 했다. 뿌연 구두짝이며 시커먼 운동화짝들이 비록 코앞에 와닿긴 했어도 울바자처럼 앞뒤를 막아주는 그 다리통들이 오히려 고맙기만 했다. 하나 그 고마움은 순간이었다. 갑자기 치미는 자격지심에 심장의 피가 왈칵 끓어올랐다. 내가 무슨 죄를 졌게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쳤나? 내 나라 내 땅에서 어머니 병문안 가는 게 이리도 죄란 말인가? 이리도! 명철은 와다닥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몸을 움실했다. 그때 창고 같은 전기불이 명철의 바로 눈앞에 날아와 떨어졌다. 명철은 전율하며 바싹 몸을 웅크렸다.
여자 중견수!
하는 소리가 마치 철퇴라도 내려지듯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명철은 숨마저 죽이고 위에 동정을 살폈다. 전기불을 바투 들이대고 증명서를 살펴보는 안전원의 상의 자락 밑으로 그의 허리춤이 빤히 올려다 보였다. 그 허리에서 팽팽한 포승줄이 위협하듯 명철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 오싹하고 등골로 소름이 흘렀다. 권총은 둘째였다. 어쩌면 피가 묻었을지도 모르던 그 포승줄을 이런 데서 또 보게 되더니. 그것은 어린 뇌리에 너무나 치명적으로 새겨졌던 일이어서 지금 같은 위험천만한 순간도 아랑곳 없이 섬광처럼 눈앞에 되살아오는 것이었다. 명철이에게 아직 전내가 풍기던 인민학교 5학년 때의 어느 봄날이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반혁명 분자를 처단한다는 농장 탈곡장으로 데려다 열을 지어 앉혔다. 꽃망울이 바야흐로 부푸는 경사지 복숭아나무 기둥에 사형수가 묶여 있었다. 소련으로 수출하는 사과에다 똥을 발라 넣었다는 등 검사의 논거가 시작되자 사형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무슨 항변을 하며 팔을 내젓고 고함을 지르는 모양이었으나 수건에 입을 틀어막 키우고 새끼줄에 온몸이 묶인 탓에 그런 꿈틀거림으로밖에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히 알려지고 있었다. 사형수의 몸부림은 점점 심해졌다. 그 서슬에 어느 새끼줄이 끊어지기라도 했는지 몸부림의 폭이 갑자기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자띠를 턱에 내려건 한 안전원이 급히 달려나갔다. 그는 훈련된 동작으로 허리춤에서 포승줄을 잡아채 풀어내더니 그것으로 째컥 사형수를 덧묶어 놓았다. 얼마 후 연거푸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찢었다. 산뜻한 봄 대기 속으로 화약내와 피비린내가 물씬 풍겨왔다. 이윽고 트럭 한 대가 부르렁거리며 복숭아나무 가까이로 꽁무니를 들이댔다. 두 명의 안전원이 구두술이 달린 손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복숭아나무에서 새끼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자끈을 턱에 건 안전원만은 맨손으로 아까 그 포승줄을 풀어내더니 피가 묻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대강 뭉그려 주머니에 쓱 쓸어넣는 것이었다. 왜인지 그것이 좀 전에 총성을 들을 때보다도 더 무섭게 명철의 사지를 와들와들 떨리게 했다. 그 포승줄은 훗날에도 명철의 눈앞을 좀처럼 떠날 줄 몰랐다. 숙제를 못해갔거나 학교에서 주는 과외 과업 같은 것을 끝내지 못한 날 저녁에는 의뢰 그 포승줄이 꿈에 나타나 명철이를 가위 눌리게 했다. 명철은 그 무렵부터 선생님이나 소년단에서 시키는 일 앞에서 더없이 고분고분해지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처럼 복종의식이라는 관념으로 머릿속에 굳어져 버렸던 그날의 포승줄. 그것이 명철의 눈앞에 현실로 다시 나타난 것은 그가 집단 배치장을 따라 할 수 없이 병영을 떠나던 그날이었다. 지은이 반디. 저작물 제공. 사단법인 행복한 통일로. 낭독 유호환 전숙경. 연출 김창곤 신승주. 제작 국민통일방송.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